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9장 1절, 2절, 3절까지 주보에 나타나 있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책자도 가지고 계시죠?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자유의지 1절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에 선천적 자유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지는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당하거나 또는 어떤 절대적인 필연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 2절 인간은 무지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그가 아주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며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소유했으나 아직 가변적이어서 인간은 그 상태에서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다. 3절 인간은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있으므로 말미암아 구원에 수반하는 영적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래서 자연인은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또는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할 수가 없다.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렸는가에 따라서 어떤 병원에 가고 어떤 의사를 만나야 되며 또 어떤 치료책을 강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그것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의 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정도가 부분적인가 아니면 전체적인가? 인간은 본성적으로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인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좀 손을 보면 될 수 있는 존재인가 하는 이런 이해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런 필요성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자유의지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유의지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최초 아담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의 특성은 무엇이었고 그 다음에 타락한 다음에 자유의지에 어떤 변화가 초래되었는지 이것하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그런 필요성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인간의 의지가 구원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무슨 역할을 하는지의 여부를 아는 것은 비신앙적이거나 무익하거나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 극도로 기묘하고 온당한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이 이해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그런 내용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순서를 쫓아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인간 실존의 삶에 어떤 기능을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창조 때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떠했고 타락한 다음에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비참함을 보게 되고 이런 면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덧입는 방법 이외에는 살 길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이 9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에 선천적 자유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지는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당하거나 또는 어떤 절대적인 필연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꼭두각시가 아닌 자유로운 인격을 가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 꼭두각시가 뭔지 아시죠? 꼭두각시는 이 나무 인형인데 줄이 이렇게 위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사람이 위에서 이렇게 줄을 어떻게 만지냐에 따라서 그 꼭두각시가 사람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춤을 추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꼭두각시는 자기 스스로 움직일 필요도 없고 또 자기 스스로 움직일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무엇을 선택할 때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외부적인 압력이나 아니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자신이 내린 판단에 따라서 의지적으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자유로운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런 존재로 만드실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 그분이 자유로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자유롭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자유로운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외부적인 강요에 의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필연에 의해서 그 일을 하시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따라 자유롭게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실 때 인간에게도 강요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사람을 억지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으셔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자신은 전적으로 수동적이었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많이 강조하는데 그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런 방식으로 다루실 수 있음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매사에 모든 일을 어떤 그 코너로 몰아놓으셔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만드셔서 인생을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보편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스스로 아무런 선택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단지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하라 하면 하고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않는 이런 도구에 불과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책임을 묻거나 인간이 저지른 일을 염두에 두고 징벌하시는 일은 그거는 불합리한 처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책임도 없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시켜서 그 일을 했었는데 우리가 무슨 책임을 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진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것을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살펴보십시다. 최초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러니까 죄의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로 지음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의 인간은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을 선택할 수도 있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각종 모든 심과를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선악과 나무를 두시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이 동산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네 마음대로 먹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인간을 어떤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에게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었다라고 하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이 명령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먹을 가능성 자체가 없는데 따먹지 말라 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알아서 안 따먹을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따먹을 수 있는 가능성, 스스로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아담과 하와를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의 기본 요소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인격 아닙니까? 돌은 인격이었거든요. 사람은 무엇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배척할 수 있는 이런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최초 인간이 이런 상태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어거스틴, 우리 개혁신학의 뭐랄까요, 뭐 바울로부터 그 다음에 어거스틴, 그 다음에 칼빈 이렇게 이어지지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이런 인간의 상태를 두고 인간은 원래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어떤 존재로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 라틴어로 뭐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우리는 그냥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처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지녔지만 아예 죄를 짓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못하는 상태는, 다시 말해서 죄를 짓지 못하는 무능력은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인간이 죄를 범했겠어요? 죄를 안 범했죠. 죄를 범하는 능력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말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말은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무능력한 그런 상태에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을 행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는 달리 죄를 범할,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여기 필연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절대적인 필연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에 의해서 따먹은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필연에 의해서 따먹어버렸다라고 하면 인간에게 대해서 책임이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완전한 상태,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지음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죄의 유혹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자유를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9장 2절에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인간은 무지한 상태에서는, 다시 말해서 타락전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이 무지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그가 아주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며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소유했다. 그런데 소유했지만 아직 가변적이어서 그랬습니다. 가변적이라는 말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변할 수 있는. 그래서 가변적이어서 인간은 그 상태에서 타락할 가능성은 있었다. 이렇게 최초 아담이 지음받았을 때의 그 상태가 어땠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내린 결론, 자신이 내린 판단에 따라서 의지적으로 어떤 일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간이 도덕적인 어떤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한 그런 판단 능력, 분별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분별한 바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최초 아담이 이런 상태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아담이 어떻게 하고 말았습니까?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외부적인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와가 자신을 꿰는 뱀 탓, 사단 탓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는 잘못이 없으니까 벤 너만 벌받으라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똑같이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 책임이 부여될 수밖에 없는 자유로운 그런 의지를 가진 인격으로 짐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지금처럼 타락하기 전이었지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다 따먹을 수 있는 너무나 참 아름다운 환경에서 그것도 딱 한 가지의 명령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는 그 한 가지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다. 어떻게 자신을 지으신 분이시오 가장 위대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아담이 거스릴 수 있었는가? 어떻게 아담이 그처럼 그 명령을 거스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인간이 사담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이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는 이런 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죄를 범할 수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뭐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부터 꾀임을 당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 가능한 추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주지 않으셨던 축복과 은혜를 인간에게만 주셨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인간이 결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생각을 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미가 인간과 같아지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적어도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매우 탁월한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약독한 마음을 품었다는 이런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인간은 이런 상태에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죄 상태에 빠져들게 됐지요. 이처럼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 아직 가변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 인간은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인간의 상태를 9장 3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하여 죄 상태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수반하는 영적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래서 자연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편적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 중생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죠. 자연인은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힘으로는 그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또는 회개 이루도록 준비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회개시키거나 또 회개할 수 있는 준비를 자기 스스로 절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간은 죄의 결과 타락하게 되고 자유를 상실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언급을 드린 대로 사람이 죄를 범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죄를 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의지는 그 이후부터 이제는 악을 향해서 무조건 기울게 되어 있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선으로 그리고 악으로 치우칠 수 있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었는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차단이 되고 이제는 그냥 무조건 악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 지성에도 그 타락이 일어나서 인간의 지적 역량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이라고 하는 이 역량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타락 이전과 같은 그런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타락 이전에는 아담이 어떠했습니까? 만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데려오셔서 그 이름을 다 주어줬죠? 이름을 쥐어줬다는 것은 이름만 붙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만물의 본질, 그 이치를 파악할 수 있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근거해서 이름을 붙인 것이고 그에 근거해서 아담과 하와가 권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요즘에 사람들이 IQ가 뭐 높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대개 뭐라 그래요? 인간의 뇌를 몇 프로 정도? 그냥 한 20, 30%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타락의 결과이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이런 인간의 상태를 한마디로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적인 부패.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지요. 인간의 전적 부패 교리와 관련해서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게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이 말은 인간이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 자체가 아예 소멸되어 버렸다, 없어졌다라는 뜻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외부적인 강요에 의해서나 흔히 동물이 어떤 본능을 따라서 행하는 것 같은 이런 것과는 구별되는 자발성을 가지고 무엇을 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 등떠미를 사는 일도 물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어떤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비록 타락을 하긴 했지만 외적인 제재 없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강요해서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선택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 교리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긴 했지만 그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주의해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훨씬 더 양심적으로 착하게 살고 사회에도 뭐 수백억씩 헌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경탄할 만한 도덕적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선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인간은 타락하여 죄 상태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수반하는 영적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라는 이 3절의 내용은 바로 이제 이런 상태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무런 선도 행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일반 은혜 가운데 사람들이 어떤 선을 행하긴 하지만 그러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영적 선,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타락한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볼 때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우면서도 어떤 상태에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더 이상 선으로 기울 수 있는 가능성은 차단되었다고 그랬죠. 계속해서 악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마치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 같은 그런 상 가운데 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인간은 자유로우면서 동시에 죄에 속박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들, 이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서 자유롭게 행동을 하긴 하지만 그런데 그 욕구가 항상 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곧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악한 열정과 그 부패한 의지에 예속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뭘 하긴 해요. 누가 뭐 등떠밀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서 그 일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자유롭게 무엇을 하는데 그 일의 성격이 어떤 일인가? 그것은 바로 악을 향한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악으로 기우는 일밖에 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하는 데 사용했어요? 악을 행하는 데, 바꾸고 말하면 자기를 죽이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리적으로 보십시오. 자신을 죽이는 사람은 자신을 죽이기까지는 살아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인간은 그 전에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을 죽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인 다음에는 삶을 멈출 수밖에 없고 자신을 죽인 다음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살한 사람이 자기 생명을 살려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이요. 물론 육적인 생명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간은 자신을 죽이고 말았고 결국 더 이상 자기 힘,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살려놓을 다른 방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또는 회개 이루도록 준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영적으로 각성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자기가 자기를 각성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과 회개의 길로 접어들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치를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상태를 염두에 두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하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해온 사람한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케 하라는 말은 속박 상태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은 나는 자유롭다고 이야기해요. 가고 싶은데 가고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한다는 거지요. 근데 뭐 자꾸 우리 보고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뭐는 모르는 거예요. 맞긴 맞습니다. 인간은 아직 자신이 스스로 뭘 선택하게 돼요. 근데 선택을 하는데 선택하는 게 뭡니까 다? 그것은 전부 다 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선한 일 같아 보여도 그것은 다 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이해할 때 그리고 중생하고 난 다음에도 이런 성향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비로소 성령을 쫓아 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없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미약해서 실제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원활하게 일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뜬금없이 그저 생각나면 말하고 그저 뭐 속에 좀 역겨우면 그냥 내뱉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죄 냄새만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인간이 자유롭게 무엇을 선택하는 매우 자유로운 그런 존재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항상 죄의 길만 선택하는 죄의 종입니다. 실제로 인간은 항상 육신의 것만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에 그랬죠? 육신의 것을 생각하는 자는 항상 육신의 것만 생각한다.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것만 생각한다. 성령의 소욕을 절대로 쫓아 행하지 않고 성령을 거스리는 육신의 소욕만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생하기 전의 상태는 성령의 소욕이 없기 때문에 갈등 자체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삽니다. 평안하다 그래요.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인간은 결국 아직까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결국 인간은 죄 짓는 자유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자유로운 존재인데요. 어떤 자유만 가지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유만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죄인도 일종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즐거이 죄를 선택하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인간의 상태, 이런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틴 루터가 노예의지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노예의지. 의지를 갖고 있긴 한데 그 의지가 노예의지라는 거예요. 왜 그럼 노예의지라고 그랬겠습니까? 인간이 가진 의지를 가리켜 노예의지라고 하니까 뭐 강제로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겠지만 사실상 사람이 뭐 죄를 범할 때 뭐 목덜미를 누가 딱 움켜쥐고 뭐 죄를 너 앉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요. 그렇지요? 자신의 의지와 상반되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선을 행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그 행하는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전부 다 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노예의 의지라 그런 이야기죠.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전에는 선과 악 이 두 가지에 대한 선택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악만 자유롭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 인간이 영적 선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항상 인간은 부패한 성품을 따라서 악을 행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유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긴 하지만 그 선택의 방향성이 이미 악으로 기울어 있는 거예요. 간다고 가는데 맨날 가는데 어딘가 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향으로 더 노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지. 100번 땅을 치고 통곡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될 리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늘 마음이 공고합니다. 이런 인간은 죄를 향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향한 애착이 있습니까? 이때는 아멘 안 하시나요? 없어요? 애착이? 있잖아요. 죄에 대한 애착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견딜 수 없는 어떤 무엇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고 나야 마음이 편하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마음이 공고하고 무겁습니다. 이런 참 이 죄의 무게에 짓눌려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의지가 죄의 속 박을 받고 있으니 네, 그 안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뭐 해도 그냥 그 안에서 맨날 사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요. 뭐 한번 부흥회를 한다든지 또 한번 기도를 한다든지 도전을 받으면 그때는 또 마음이 각성되어지지요. 그래서 뭔가 또 새로운 시도를 하지요. 그런데 성령과의 이 교제라는 것이 일상의 삶 가운데 늘 지속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그래서 한두 번 좀 시도하다가 그 다음에 또 주저앉고 또 시도하다가 주저앉는 이 악순환의 과정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처해 있는 영적 상태요. 우리가 이 때문에 가슴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못 살고 못 배워서 가슴을 치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존재이니 우리가 참 가슴을 쳐야 되는 것이지요. 결국 인간이 형식적으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적 선을 행하는 일에 닫혀 있는 존재입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그러면 과연 그렇다면 영적 선을 향하는데 닫혀 있다고 하면 그래도 그럼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과연 그런 말이 성립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인간이 죄를 지을 때 강요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자발적인 이성적 판단에 따라서 죄를 짓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런 상태를 염두에 두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영적 세원을 행하기에 무능한 상태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것하고 이게 관련이 없습니까?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 소개될 때마다 이 부분이 함께 소개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복음은 이 내용은 싹 빠져있고 뭐만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만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좋습니다. 예. 사람도 사귀고 어릴 때 활동도 하고 좋습니다. 정서가 좋아집니다. 뭐 이런 이야기밖에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소개할 때마다 우리가 늘 인간의 이 상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풀어서 소개하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앞서 이제 설명드린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은 실존이 그러니까 아마 고개를 다 끄덕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도리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그래서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 흔히 뭐 인문주의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이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은 집회서라는 외경인데요. 외경에 집회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집회서라는 외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대가 기꺼이 지키고자 한다면 이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이제 딱 끄집어서 만일 그대가 기꺼이 지키고자 한다면 이라는 이 말씀은 인간에게 지키거나 지키지 않을 수 있는 의지가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죠. 그죠? 만일 그대가 지키고자 한다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소경에게 만일 그대가 기꺼이 보고자 한다면 보물을 발견할 것이다 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까? 성립이 안 되죠. 소경은 볼 수 없는데 김어그리한테 만일 그대가 듣고자 하면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겠다 이 말이 성립이 됩니까? 성립이 안 되죠. 결국 만일 그대가 기꺼이 지키고자 한다면 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뭘 전제로 했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아직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곧 에라스무스의 주장은 만일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행할 능력과 힘이 사람에게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그건 사람을 조롱하는 할 수도 없는 것을 하라는 그 조롱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룰 수 없는 일을 행하라고 명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참 매우 잔인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찌 가능하지도 않는 일을 명하셨겠는가? 결국 인간에게 그런 명령을 지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힘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명령을 완수할 능력이 처음부터 만약에 사람에게 없었다라고 하면 명령 자체가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데 하나님이 어찌 쓸모없는 명령을 행하셨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듯한 설명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신교회 안에도 개신교도들도 실제로 그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면 뭐라 그래요? 아멘! 복 받겠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예, 제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는 것을 실제로 이야기한 것이지. 이런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말할 것도 없죠. 전자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전파하는 복음의 내용이 이런 식의 내용이니까 좋지요, 뭐. 예? 우리가 긍정적으로 뭘 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예, 아멘, 좋습니다. 좋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맨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얼굴이 전부 다 그냥 다 죽을 상이 돼가지고. 근데 마틴 루터는 이런 주장에 매우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알고 이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킬 수도 없는, 그러니까 제 말은, 제 주장은 뭐예요? 제 주장이 아니라 성의의 주장은 뭡니까? 할 수 없다는 거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타락한 인간에게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키지도 못하는, 지킬 수도 없는 명령을 왜 하셨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면 왜 지킬 수도 없는 명령을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대답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저한테 가르침을 받은 분들뿐만 아니라 따로 성경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제가 늘 강조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무력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들으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무력함과 죄에 속박당하는 우리의 영적 질병의 상태가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할 수도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깨달으면 뭐 율법사의 문제든지 부자 청년의 문제든지 다 해결이 돼요. 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내 재산을 다 팔아 주라. 실제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 하나도 없어야 돼요. 다. 여러분들 재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은 율법의 기능과 비슷한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게 하신 것과 사실은 같은 이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의 완전하신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런 말은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완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완수할 수도 없는 명령을 하셨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인간은 결코 선한 의지를 가질 수 없음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9장 3절의 내용이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나름대로 참 선교 단체에서 학생 신앙 운동한다고 막 쫓아도 다니고 했는데 제가 저를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저는 이런 깨달음을 갖지를 못했고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그래서 저의 경우는 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분들에 깨달음이 없었겠죠? 제가? 근데 참 주의 은혜로 참 앞서간 개혁자들이나 또 신학교 스님들이나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성령의 깨달음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되면서 비로소 제가 복음이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는 이런 명령도 이런 기반 밑에서 이런 기반 위에서 실행되어야 될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실제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한다.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삶의 방식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라 라고 하는 명제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입니다. 무지하니 가르치지도 못하고 무지하니까 분별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영적 비참함, 이런 상태를 우리가 끊임없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완전히 이런 부분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절망하고 늘 자기를 부인하고, 참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된다는 사실을 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 이런 깨달음의 무게가 우리의 삶에서 절대로 반감되어서는 안 돼요. 항상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뢰하는 이런 그 지시를 갖는 그 맨 밑바닥에 이게 늘 전제되어야, 그래야 사람이 교만하지 않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늘 뭐 된 줄 알고 뭘 해내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래서 뭐 인간에게 상당히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결국 인간이 타락함으로 모든 의지력을 상실했다라는 이 말은 의지 자체가 없었다는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실 때 없었던 의지를 다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의지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를 새로 짓는다, 새로 중생한다, 새로 태어난다는 말을 할 정도로 왜 그런 말을 그러면 사용하는가? 타락 이후에는 선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중생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선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획기적인 일인지,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할 정도로 이것은 참으로 매우 우리에게 참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간에 다시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으실 때 맹목적으로 어떤 일을 그냥 반복할 수밖에 없는 아무런 깨달음과 회의감이나 상실감 없이 그 일을 무지막지하게 해대는 그런 로봇과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자유로운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함으로 그 자유의지로 오히려 자기를 살리려고 했지만 자신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다 죽어 있고 자유롭게 무엇을 선택하긴 하지만 다 악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선택하는 죄의 종들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에 있음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중생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늘 항상 선을 행하고 선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고 때로 또다시 악으로 치우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늘 열려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말하고 행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지식이 저희 가운데 견고해져서 복음의 비밀을 잘 깨달아내게 하시고,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참된 이유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하고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현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